할 말씀까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고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은혜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했고 또 산기도도 따라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성경 지식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듣고 싶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자료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알아도 행함이 잘 따르지 않을까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거의 평생 들어오셨기 때문에 십자에 관한 지식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십자가가 어떠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우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해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몇십억의 돈을 내고 몇억의 돈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한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움을 받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스승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이란 이런 것이다. 나 자신의 모범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져 가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병자들, 불쌍한 사람들, 창기들을 직접 찾아가시면서 너희도 사람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론으로만 하신 것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물 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물 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물 위에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어떤 스승이 이런 교육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시청각 교육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들이 길쌈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교육을 차근차근 해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12명을 뽑으셔서 그들은 개인 과외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셨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풀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때는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이들이 나가서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고치는 이런 일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3년간 합숙훈련까지 하면서 3년간 곁에 두고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거짓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져도 분명히 달라졌겠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추었지 않겠습니까? 3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자기 살겠다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그때에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도 변화가 된 것이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소수 정예 교육도 받았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3년간 경험을 했던 그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패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교육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가고 긴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은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길래?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십자가의 이 길, 이 길을 너는 지금 따라오지 못한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저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겁니다. 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고백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는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너는 지금은 나를 못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그때 닭이 세 번째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죠. 예수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뛰쳐나갔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죠? 그 울음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저 여종이 말하는 것, 거기에 제가 그것도 못 이겨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합숙 훈련도 했었는데, 능력도 행했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네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걱정을 별로 안 하셨습니다.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지금과 후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 반드시 나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지금과 나중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후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수령이 되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분기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그랬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어느 정도로 따랐습니까?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떻게 내 스승님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주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스스로 부탁을 한 겁니다. 나는 내 스승님처럼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주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고 순교한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셨죠. 그게 성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우고 익힌 대로 이제는 행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오로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못합니다.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 부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쌓아져 갈수록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순서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발견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사랑도 하고 싶고 충성도 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원하는 것과 왜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왜 그런지를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을, 의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소망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행함이, 선함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는 절대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는요 외부에서부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행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에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주님, 저게 소망을 좀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절대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절대 절망을 나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군요. 이거를 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자신 보면서 절망을 했던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성경책을 펼쳐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내 속에서 없고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지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미움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비난의 말이 자꾸만 솟아올라오는지 인정하고 싶은데 인정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만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서는 올라오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뭔가 물질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자꾸만 움켜쥐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만 최고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꾸만 절망하는 나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런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단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내가 왜 부인하고 왜 저주까지 하고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미워했던 적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을 하냐고. 원래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원래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원래 소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 소망 없습니다. 원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멈추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진짜로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어서야죠. 원래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음란과 도둑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고 속임이 있고 음탕이 있고.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은 유난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뿌리를 보면은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내 속에 얼마나 큰 미움이 있는지.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가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착한 척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착한 척하고 있는 그 내가 진짜인지 이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뭐가 진짜인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부분적으로 나병이 몸에 바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 부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부분적으로 나병이 바란 사람. 그런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다 바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나병이 바란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의로운 부분이 있지 않냐고. 이 부분은 나병이 바라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나는 의롭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바란 사람은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정하다. 너는 정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향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7장,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탄식을 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선을 행하는데, 의를 행하는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좀 못하는, 절대 못합니다. 왜? 사망의 몸이니까요. 하나님 저는 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자랑했다라고 그랬죠. 위로부터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살려고 발버둥을 쳤죠. 물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발에 닿는 부분은 없으니까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요, 그 횟수가 줄어들고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물도 너무 많이 마셨고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몸이 둥실을 뜹니다. 그거 아십니까? 물에 들어가서 온몸에 물을 힘이 다 빠지면 그제서야 둥실을 하고 떠오르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뒤로 한번 턱 들어놓어 보십시오. 뒤로 한번 턱 들어놓으면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한 시간도 떠있을 수 있고 두 시간도 그냥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힘을 다 빼고 들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막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는요, 구하러 들어가면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때는 뒷짐을 지고 가슴 아프지만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건져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왜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는가? 사망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막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가만히 뒷짐을 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역사합니까? 다 죽어갈 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갈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시간도 떠 있을 수 있고 두 시간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에 깊이도 빠져들어갑니다만 고수들은 힘을 빼고 그냥 누워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 누가 목이 마릅니까? 물.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이죠.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에게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오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문득문득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느새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금방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일 자체가 힘들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부러지질 때에, 여러분 갈망하고 부러지질 때에 그때의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법칙.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분란만 자꾸 일어날 뿐이고 공허함만 자꾸 내 속에 채워져 갈 뿐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기쁨의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힘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갈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뭔가 빛이 비춰지고 내게 뭔가 부어지는 것이 있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제서야 생수가 내게 흘러넘치는 것을 보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일을 갈면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 때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죠. 어느 순간 빛이 비치면서 아 그렇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해석이 되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수가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울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 예수님 믿다가 이대로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대로 믿다가 이대로 그냥 대충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믿다가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내게는 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게는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구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 이런 심령으로 간구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에게 절망하고 주님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셀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로지 주님에게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